자, 오늘은 아가서를 펴시겠습니다. 자, 전도서 다음에 이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니까 이제 아가들을 위한 그런 책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때 이 아가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자로 우아할 아자, 우아하다 할 때 아, 또는 바르다, 맑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자와, 이제 그 다음에 가는 이제 노래 가자, 그래서 고귀하고 우아한 노래,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는 아가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어 책명은 뭐냐, 영어로는 The Song of Solomon,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1장 1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이런 의미죠. 이제 이게 그 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제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영어로 옮긴 말인데, 히브리어에 쉬르 하쉬림이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아가서의 어떤 주석서를 보든 이 말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쉬르 하쉬림, 요런 그 히브리어에서 이제 Song of Song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쉬르가 노래예요. 쉬르. 그 다음에 하쉬림에서 그 거기도 좀 비슷한 게 들어가 있죠. 쉬림, 쉬림. 아, 이게 쉬르의 복수형인 거예요. 쉬르의 복수형이 쉬림이 되고, 하는 뭐냐? 하는 정관사예요. 그래서 쉬르 하쉬림 그러면은 이제 노래들 중에 노래, 똑같이 이제 히브리어로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최상급을 만들 때는 더 플러스 더 플러스 뭐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영어로 예를 들어서 킹 오브 킹즈 이렇게 이제 될 때, 킹 오브 킹즈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더 그레이티스트 킹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Greatest King. 이거를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King of Kings 또는 이제 Lord of Lords,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제 최상급을 만드는 방식이 무엇들 중에 무엇,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제 최상급, 이제 가장 좋은 것, 그것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제 최상급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니까 이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가서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이제 그 캔티클스라는 그 표현을 또 이제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아가서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티클스라는 이 단어는 이제 라틴어 칸티쿰 칸티코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칸티쿰도 노래고, 칸티코룸은 이제 노래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라틴어에서도 노래들 중에 노래, 이런 표현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티클스라고 할 때는, 그럼 시편과 뭐가 다르냐? 시편도 노래 아닌가요? 시편, 삼즈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도 이제 노래인데, 이것과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이렇게 이제 시편으로 묶여 있는 것은 그냥 쌈즈 이렇게 부르고, 시편이 아닌 그런 노래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노래에 해당하는 것들은 캔티클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나의 노래 이런 거 아시잖아요. 또 모세의 노래, 이런 거. 그래서 또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하는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편, 쌈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이제 캔티클스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저자는 이제 굉장히 좀 이건 명확합니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으로 돼 있어요. 거기 아가서 1장 1절에 보시면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아가서에 7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5절, 3장 7절, 9절, 11절, 8장 11절, 12절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솔로몬 이름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그 왕이라는 그 표현도 5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은 뭐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3000개의 잠언을 말하고 그다음에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5편의 노래 중에서 이제 그 한 곡이 지금 이제 아가서인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것이고, 그 1005편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가 아니겠냐. 왜냐면 여기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05편 중에서 가장 잘 쓴 그런 시, 그것이 이제 아가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제 지식들이죠. 그런 거에 의하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기 때에, 그러니까 아직 아내들이 많이 없었을 때, 그때에 이제 쓴 게 이 아가서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은 솔로몬이 장년기 전성기일 때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그 염증을 느낀 그 때에 이제 쓴 책이 이제 전도서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 전승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듯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아가서가 솔로몬의 어떤 그 경험담이냐. 그러니까는 자신의 어떤 그 아내들, 많은 아내들 중에 한 아내, 정말 자기가 정말로 사랑한 그 한 아내를 얻을 때에 경험한 그 얘기를 쓴 거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정말 그 이 솔로몬의 러브스토리를 자신이 직접 쓴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좀 의문이 생기긴 해요. 뭐냐면, 여기에 그 이 술람미 여인, 그 여자의 그 심리 상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되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아무리 뭐 결혼한 이후에 그 아내의 말을 좀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그 심리 묘사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결혼한 그 어떤 한 아내와의 그 러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어쨌든 그 아내로부터 결혼하고 나서 들은 그때의 감정을 기초로 해서 조금 상상을 덧붙여서 좀 썼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의 어떤 상상을 덧붙여서 썼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든다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솔로몬이 가상의 어떤 인물을 설정해서 이렇게 이제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아가서의 기록 연대는 이제 BC 960년 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보다는 조금 이제 덜 된 이제 그때죠. 자,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뭐 별거 없네, 그냥 이렇게 쓱 읽고 그냥 지나가실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아가서가 이 성경 전체 중에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감상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냥 감상을 하고 이렇게 쭉 그냥 어이 그래? 뭐 사랑 이야기네 하고 넘어가면은 그건 뭐 어려운 게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거를 파악할 때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누구가 하는 얘기지? 지금 이게 이 말이 지금 누구가 하는 얘기지?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헷갈리고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참 어렵다. 저도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이 어려움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주인공을 몇 사람으로 볼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주인공을 두 사람으로 볼 건지 세 사람으로 볼 건지 이제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두 사람으로 본다면 이제 그 술람미 여인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렇게 이제 두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여기 이제 목자가 나와요. 목자. 어떤 그 목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 두 사람으로 본다면 주인공이 두 사람으로 본다면 이 목자는 누구냐? 그것은 솔로몬이 변장을 하고 나타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변장하고 처음 나타났던 사람이 솔로몬이구나 하는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왕궁으로 불러서 이제 왕비가 되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스토리로 이제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아가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두 사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두 사람 사이의 그 대화와 사랑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거죠. 두 사람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자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제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지 이게 아주 선명하게 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존재가.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이 대화가 이렇게 봐도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대화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특별히 이 솔로몬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얘기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술람미 여인이 오히려 이제 솔로몬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무슨 폭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뭐 강압적인 태도로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대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인 것이고 삼각관계 사랑이라고 설정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목자가 한 사람 더 있어서 그 목자도 이 여인을 사랑하고 솔로몬도 이 여인을 사랑하는 뭐 이런 어떤 그 삼각관계 이런 구도로 얘기하는 것이 그 좀 성경과 안 맞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주인공을 두 사람의 이제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아가서의 주제는 당연히 연인 간의 사랑의 아름다움 이제 이런 주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여기 이제 나의 정혼자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람과 나중에 그 왕으로 밝혀지는 그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그게 또 솔로몬이라면 그럼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초림시에 이렇게 이제 그, 이, 오신 예수님과, 참, 모양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오신 예수님과, 또 이제 나중에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구도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한 것이고, 좀, 우리가 알 만한, 알만한 그런 성경교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성경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에서 나온 이 에스라 성경사전에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연대는 찾아보면은 학자들마다 연대가 다 달라요.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그럴 거라면 우리가 이제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또 흠정역 성경의 그주 번역자가 이제 그 사전을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출판을 한 건데 그게 에스라 성경 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가급적이면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스라 성경 사전에 이 아가서의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가정의 술람미 처녀가 솔로몬에게 속한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젊은 목자를 만나고 둘은 곧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그 목자 연인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이 처녀는 자신의 연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낙담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신실함을 보인다. 어느 날 그녀가 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의 마을을 방문한 솔로몬 왕이 그녀를 보고 싶다는 말을 전해온다. 깜짝 놀란 그녀는 그 왕이 자기의 그 목자 연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같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바로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아가서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성경 사전의 그 입장은 두 사람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두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는 거죠. 세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세 사람으로 보냐? 이게 세 사람이 누구냐? 술람미 여인, 그다음에 그 목자. 목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술람미 여인과의 정혼자로 돼 있습니다. 정혼자인 그 목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있다는 거죠. 삼각관계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은 이미 그 아내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여기 아가서 지금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쓸 때에 이미 솔로몬 왕은 이미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인 상태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뭐이 1대1의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이런 어떤 사랑 이야기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목자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되는 그 사람이 이제 정혼자고, 그 사람과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고, 이제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 좀 방해꾼이 돼버린 거죠. 끼어들어서 그두 사람의 사랑에 방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이제 그런 구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 근거는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왕궁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 왕의 포도원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온게 아니다. 이게 이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지만, 그런데 이렇게 글을 보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 누군가 다른 사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의 말 중에서 이 실제로 그 사랑 고백을 하는데 그게 솔로몬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가서 2장 16절, 17절 이런 데는 이게 솔로몬을 향한 사랑 고백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관계라면 이 술람미 여인이 그 궁궐 생활에 만족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다른 것을,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3장 1절에서 4절 이런 데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데,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사랑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어색한 부분들이 나온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대화, 명백하게 솔로몬처럼 보이는 그 주인공과의 대화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속한 그런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까? 아, 이런 입장도 많아요. 그 이름을 들으면 또 알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또 이 입장을 취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사람 주인공 구도로 본다면, 그럼 아가서의 주제는 뭐가 되냐? 아무리 솔로몬이 이 사랑을 방해하려 해도 이 두 사람은 사랑하고 끝까지 이 술람미 여인은 절개를 지켰더라. 이런 어떤 사랑의 절개.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 그럼 솔로몬은 뭐가 되죠? 그러면 솔로몬은 세상의 유혹 또는 심지어 이제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모형이 되어버리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이 해석할 때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할 때는 이건 교회.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 입장으로, 두 사람 주인공 입장으로 보면은 솔로몬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는 것인데, 세 사람 구도로 보자면 이 솔로몬은, 그럼 이제 이게 세상의 유혹이나 이제 마귀가 되고, 이 목자, 정혼자 목자가 이제 실제 예수님이 되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우리가, 하나님은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착각해서 세 사람 구도로 보는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반대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애초부터 그렇게 의도하고 그런 형태로 주신 것이라면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 형태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형태로 이 글을 주셨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굳이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유익을 취하고 저렇게 봤을 때 영적 유익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됐든 그건 솔로몬 문제고 우리로서는 이제 그 두 가지 유익을 이렇게 이제 이 얘기 저 얘기에서 두 가지 유익을 다 취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문제는 그렇고 이게 책이 좀 어려운 책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럼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에스라 성경사전은 아까 명백하게 이제 그 두 사람 주인공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연합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냐? 안 등장해요. 우리 그런 책 뭐가 있었죠? 에스더기. 에스더기에는 그때 왜 하나님이 안 등장한다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머릿속에 아마 가물가물 하실 텐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상태가 돼서 지금 이방 민족에게 지금 다 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는 그런 심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다. 거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게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어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전히 그 스토리가 역전되면서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 얘기가 거기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관계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이제 에스더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가서의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그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오지가 않는 것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면,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가서 8장 6절에, 우리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아가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인데, 이 문장에서,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친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맨 뒷부분의 문장,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친이라 할 때,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영어 표현에 which hath a most vehement fl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ehement, 여기 좀 어려운다는데, vehement fla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히브리어가, 여기 또 히브리어가 또 나오네요. 샤르 헤베트야라는 히브리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샤르 헤베트야라는 이 표현의 야자, 맨 끝에 붙은 야자가 이게 여호와 할 때 그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가서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대부분의 아가서를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있긴 있다. 한 번.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아까 이제 그 이 그 이제 두 사람 주제, 세 사람 주제 요거를 주인공 요거를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구도로 이제 아가서를 보게 된다면, 대부분 그렇게 보거든요. 아가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야.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인 성경교사들,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성경교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유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 이야기야.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말로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가 할 때,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 개념, 그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온 신비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는 사도 바울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그런 신비인데,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교회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교회를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서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해석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해석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주제를 뭐로 보냐면, 불충실한 결혼 관계에 대한 경계의 목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두 사람 주인공 구도인가요? 세 사람 주인공 구도인가요? 이건 세 사람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술람미 여인에게 이 권력과 부와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유혹을 해도 별 보잘 것 없이 보이는 그 목자, 자기의 정혼자 목자, 그 목자에게 이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구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 결혼 관계의 어떤 그 이 순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교훈할 목적으로 주신 글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주제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결혼 하나님의 백성의 일반적인 실제 이 결혼 생활 이것을 위한 그런 훈계에 글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절개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절개 이제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해석인데 어떤 입장은 이 또 하나가 있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이 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그들이 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게 유대인들이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이제 그것에 대한 예언 구절이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을 이제 써놓은 글이 그게 아가서다 이렇게 보는 좀 독특한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아가서의 중요한 단어, 중요한 단어는 사랑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제 아가서의 조금 다른 측면을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좀 보면은 아가서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 속하나요? 모세오경이 뭔지 떠오르시죠? 창출레민신,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 그럼 그 모세오경 다음에 쭉 나오는 그 역사서들이 있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기까지 역사서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 대언서인가요? 대언서도 아니에요. 사렘겔단 요게 이제 대대언서 그다음에 그 호요라몬 요미나 학습 말하는 그 맨 마지막까지가 이제 소대언서. 그렇죠? 분량이 작아서 소대언서예요. 덜 중요하거나 덜 훌륭해서 소대언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아가서는 이제 그 시가서 또는 지혜문학 여기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섯 권 지혜문학 다섯 권이 뭐였죠? 우리가 다 거쳐왔으니까. 욥시잠전하. 한번 해보시죠. 욥시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조금 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것들이니까. 욥시잠전하 요 다섯 권의 이 시가서 또는 지혜문학 이제 요것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시가서라 그랬으니까 그 문장의 형태가 뭐다 시다. 그러니까 욥기도 시의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사실 시가 굉장히 많다. 아까 그 우리 노래 켄티클스 얘기할 때 그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 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전체가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히브리어 이 자체가 시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어쨌든 욥시잠전하는 운율이 굉장히 강하다. 운율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 운율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 주로 이제 대꾸를 하거나 대꾸를 이루는 문장을 하거나 상징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제 그 운율을 맞추는 그 이 단어 배열 이런 데서 운율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적인 요소들을 발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른 책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한두 번 얘기했는데 유대인의 그 메길롯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섯 개의 두루마리 이런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제 절기상 이제 어떤 특별한 책을 읽는 그 다섯 권의 책이 있는데 이제 룻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순절 때 읽고 예레미야 애가는 이게 이제 성전 파괴의 슬픔을 기념하는 그 날에 읽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서는 초막절에 에스더기는 부림절에 읽는데 아가서는 유월절에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유월절에 읽는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우리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막과 관련해서 잠언은 마치 성전의 뜰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이다. 성전의 뜰. 전도서는 조금 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입장,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가서는 뭐냐? 아가서는 지성소와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그 서론 부분을 하고 다음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본문을 들어가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아가서가 쉬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드시죠? 예,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뭐 드라마를 보고 여러 가지 우리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떼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선택한 이 우리 이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